베드로전서 14번 메시지. 3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 성과.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함.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장 22절부터 25절을 볼 것입니다. 22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정결케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저술하는 습관에 따라 베드로는 이 구절 안에 많은 것들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그는 너희 혼을 정결케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런 표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읽을 수 있으나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하는 것은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성분을 거룩케 하시는 영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들을 정결케 함과 죄를 씻음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후자는 우리 밖의 행위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전자는 우리의 내적 존재, 즉 혼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의 씻음과 같습니다. 22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의 혼의 정결케 함을 말할 때 그는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1절부터 21절까지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22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혼을 정결케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에 21구절에서 그는 이 정결케 함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은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또한 우리 마음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함은 우리 마음의 부분들인 생각, 감정, 의지가 모든 종류의 더러움과 오염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서 구출되어 절대적인 목적지이며 유일한 목표인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결케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내용이자 실제인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자 실제인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혼 전체는 하나님께 집중되며 이런 방법으로 우리 혼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케 됩니다. 이것은 거룩케 하는 진리인 심겨진 말씀을 받음으로써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 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합니다. 여기에는 혼을 정결케 함, 순종, 진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 중 어느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 진리는 어떤 진리이며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진리를 순종하여 우리 혼을 정결케 함으로써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다만 사랑이 아닌 다만 형제를 사랑함이 아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구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혼을 정결케 함, 진리를 순종함,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함을 다룹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우리를 권합니다. 한 구절 안에 많은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은 베드로서의 특징입니다. 언어에 대한 합당한 이해에 따라 너희 혼을 정결케 하여의 주어는 너희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혼을 정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22절의전반부는이렇게번역할수있습니다너희들아너희혼을정결케하여우리혼을정결케하는길은진리에순종함으로써입니다이것은하나님의미리하심과같이심오한것은아니지만매우실질적입니다신성한면의큰문제에비하면그것은아주작은것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은우리그리스도인생활에서매우중요합니다우리는우리그리스도인생활에서진리를순종함으로써우리혼을정결케하는체험을하는지자문해볼필요가있습니다말씀안에있는실제를만짐진리를순종함으로써우리혼을정결케하는것이무슨뜻인지이해하기위해서우리는이구절에있는진리의의미에대해분명해야합니다여기의진리는거룩해하는진리이며하나님의실제의말씀입니다이구절에있는진리는교리를뜻하지않습니다진리는하나님의말씀안에포함되어있으며또한그말씀에의해전달되는실제입니다예를들어요한복음3장16절은하나님이세상을이처럼사랑하사라고말합니다이것은신성한말씀입니다그러나요한복음3장16절은이말씀을읽는많은사람에게처럼우리에게다만교리가되어서는안됩니다이구절을다만교리적으로읽는것은천연적으로이해하는것입니다우리의천연적인이해의배후에는마귀가있기때문에이런천연적인이해는마귀적입니다만일천연적인이해가우리를완전히점유한다면그것은마귀적이됩니다만일우리가요한복음3장16절을천연적인이해를넘어서이해하려한다면우리는이짧은말씀에포함되어있으며그말씀에의해전달되는실제를만질필요가있습니다우리는하나님이세상을이처럼사랑하사라는말씀을읽을때우리가이사랑을체험하고있는지우리자신에게물어볼필요가있습니다하나님이세상을이처럼사랑하사라는말씀에서이세상은나를포함합니까이말씀은하나님이나를이처럼사랑한다는뜻입니까요한복음3장16절을이렇게읽는사람은누구든지구원받을것입니다그런사람은이렇게말할것입니다오하나님세상이라는용어에나를포함하다니어떻게감사드려야할지모르겠습니다당신이세상을사랑한것은나를사랑한것입니다이것이요한복음3장16절을다만교리가아닌진리즉실제로취하는것입니다디모데전서3장15절은교회가살아계신하나님의집이라고말합니다이구절은교리를포함하지만그것이우리에게다만교리가되어서는안됩니다오히려교회가하나님의집이라는바울의말은진리즉실제가되어야합니다우리는이렇게물어볼필요가있습니다우리지방에있는교회는살아계신하나님의집입니까만일우리가그구절을이렇게읽는다면우리는실제즉진리를접촉할것입니다진리는하나님의말씀안에포함된그리고그말씀에의해서우리에게전달되는확고한내용이요실제입니다베드로전서는구원받기전에유대교안에있었던흩어진유대인신자들에게보내어졌습니다그들에게는구약의예표들에대해많은지식이있었습니다그들이복음과사도들의가르침을들었을때그들은실제를접촉했습니다복음전파와사도들의가르침을통하여하나님의말씀안에있는진리즉실제가그유대인들에게전달되었습니다그결과그들은하나님의말씀안에포함된실제를들었습니다이것이진리입니다우리는하나님의말씀에서단지교리만을받아서는안되며실제를만져야합니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실제를 포함하며 이 실제가 유대인 신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서신을 썼던 유대의 신자들은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진리, 즉 실제를 얻었습니다. 생각을 동여매고 우리 혼을 정결케 하고, 그러나 믿는 이들이 이 진리, 곧 이 실제를 받은 후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유대 종교 안에 있는 그들의 배경을 상기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은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것이며 유대인 신자들의 생각을 진리에서 떠나 방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유대인 신자들 중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전파하는 것이 사실이겠지? 그렇다면 그것은 왜 우리가 부모에게서 들은 많은 것들에 반대될까? 베드로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것은 심지어 모세의 가르침과도 반대되는 것 같아. 우리에게는 정말 문제가 있어. 당신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틀린 것을 가르쳤다고 믿어? 왜 베드로는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이것은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때의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합니다. 13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 생각에 허리를 동이고 청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처음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절부터 12절까지 포함된 모든 신성한 진리들을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선택된 것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진리, 즉 실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산 소망에 이르도록 거듭나게 하신 것도 또한 실제입니다. 더욱이 이 산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열두 구절들 안에는 수많은 진리, 즉 실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들을 기초로 베드로는 우리의 생각에 허리를 동이고 청명하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방황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며 술 취하거나 마취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명하게 되는 것은 마취에서 깨어나는 것이며 무감각한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베드로는 유대 신자들에게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을 잊어버리고 생각 안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음으로써 청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애썼듯이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애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젊은 형제는 주의 회복을 사랑하고 자신이 회복 안에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 학위를 가진 목사 친척이 이 형제를 방문하여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회복이 무슨 뜻이지? 나는 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회복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 주님이 회복을 갖고 계신다고 누가 너에게 말해주었지? 그 젊은 형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후에 그는 기쁘지 않게 되고 그의 생각 안에서 회복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회복 안에서의 사역으로 인해 확실히 도움을 받아왔다. 그러나 신학 석사 학위를 가진 이 목사님은 어떤가? 그가 회복에 대해 완전히 잘못될 수 있을까? 이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생각을 동이는 것은 사실상 우리 혼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방황할 때마다 우리 혼은 정결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방황하게 합니다. 이 반대하는 생각이 마치 화정과 같이 우리 생각 안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방황하기 시작할 때 우리 혼은 더러워집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면 우리는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동이고 한 가지를 고정시켜서 생각이 방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혼을 정결케 합니다. 반대하는 생각의 화전은 생각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오염시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순수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주님을 찬양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목사인 친척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젊은 형제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목사의 말은 이 젊은 형제의 감정 안에 불순함을 넣어줍니다. 그 반대하는 생각은 주의 회복의 목표로부터 그의 생각을 방황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감정을 순수하지 않게 하여 여러 가지를 사랑하게 합니다. 이 불순한 감정은 여러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의 감정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사랑할 뿐 아니라 또한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간음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생각과 말을 들은 그 형제는 그의 감정에 오염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한 개 이상의 목표와 목적지를 갖게 됩니다. 한면으로 그는 주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또 한면으로 그는 회복을 의심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오염입니다. 이 오염은 또한 우리의 의지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혼 전체가 순수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방황하고 우리의 감정은 분열되고 우리의 의지는 파괴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우리 혼을 정결케 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혼을 정결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받았던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얼마 동안 주의 회복에 대해 다투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안에 있는 거룩히 하는 영의 움직임으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각은 한 목표에 고정되었습니다. 내 감정은 완전히 한 인격에, 즉 주님 자신께 고정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할 다른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 의지는 강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고 주의 회복을 위합니다. 나는 다른 것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순종함은 우리 혼을 정결케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22절에서 베드로는 유대 신자들에게 진리의 순종함으로 그들의 혼을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케 하시는 말씀 안에서 전달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름. 2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을 정결케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우리 혼을 정결케 함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 혼을 다하고 우리 생각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 결과는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은 거룩한 생명을 줍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거룩해 하심은 형제 사랑을 낳습니다. 거짓이 없는 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가장하거나 위선적이 아님을 뜻합니다. 그러나 특히 그것은 가면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는것은우리의참된느낌을감추기위해가면을쓰는것입니다그것은우리가그렇지않다고과장하는것입니다거짓이없는형제사랑은참되고가식이없는형제사랑입니다그것은가면이없는형제사랑입니다22절에있는형용사거짓이없는은매우중요합니다그것은우리혼을정결케함으로써모든가면들이사라졌음을나타냅니다만일어떤형제가주의회복을반대하는생각을갖는다면그가여전히형제들을사랑할지라도그사랑은거짓된것입니다이것은가면을쓴사랑이라는뜻입니다그형제가회복을의심하기때문에거기에가면이있는것입니다만일그가형제들의집에서함께산다면겉으로는여전히형제들을사랑할지모릅니다그러나그에게는형제들을향한거짓이없는사랑즉가면이없는사랑은없습니다그러나만일그가진리에순종하기를결정함으로써그의혼을정결케한다면이정결케함은거짓이없는형제사랑을낳을것입니다그럴때그는가면이없이형제들을사랑할것입니다많은경우에교회생활안에서성도들은가면을쓸수있습니다그들이서로사랑하지만그것은가면을쓴사랑입니다이거짓된사랑의원인은이성도들이그들의혼을정결케하지않기때문입니다그들은생각에허리를동이지않으며감정을집중하지않으며회복을위한의지로강하게결정하지않습니다따라서그들이하는모든일에는가면이있습니다그들은자신들이교회생활안에있는한사랑스럽게행동해야함을알것입니다그러나그들은속으로의심하고있으며생각과감정과의지를포함한그들의혼은오염되었습니다이런성도들은진리를순종함으로그들의혼을정결케할필요가있습니다우리가진리를순종함으로우리혼을정결케할때마음으로뜨겁게피차사랑할수있습니다22절에는혼을정결케함과마음으로사랑함이있습니다마음으로사랑함은혼의각부분에서뿐아니라양심에서나오는사랑으로사랑하는것입니다우리의양심은우리가거짓이없는사랑으로형제들을사랑함을증거합니다우리의양심이이런증거를할때우리는마음으로사랑하는것입니다그러나만일우리의양심이우리사랑을확증하거나증거하지않는다면우리의사랑은다만혼에서나온것일뿐입니다양심은혼의부분이아니라마음의부분이기때문에그것은마음에서나온사랑이아닙니다하나님의살아있고거하는말씀으로거듭남22절과23절의주된부분은마음으로뜨겁게피차사랑하라입니다너희가진리를순종함으로너희혼을정결케하여거짓없이형제를사랑하기에이르렀으니는마음으로뜨겁게피차사랑하라의주어인너희를수식하는구입니다23절은또하나의수식하는구로서너희가거듭난것이썩어질시로된것이아니요썩지아니할시로된것이니하나님의살아있고거하는말씀으로되었느니라고말합니다이구절은22절을수식합니다거듭남으로말미암아우리는혼을정결케하여형제를사랑하기에이르렀습니다신성한생명으로거듭남은우리혼이정결케되고거룩케되어형제를사랑하게되는근거요기초입니다이부분의말씀은거듭남으로시작하여거듭남으로마치며이거듭남은하나님을향한거룩한생활과성도들을향한형제사랑을낳습니다2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거하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씨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씨는 생명의 그릇입니다. 썩지 않을 씨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살아있고 거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거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거듭났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습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거하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씨 자체는 아니지만 씨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런 이유로 씨는 말씀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유전자를 지닌 씨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성한 말씀을 통하여 이 유기적이고 신성한 씨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씨를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주의 회복을 반대하는 자들의 반대하는 말을 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대신 우리는 씨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에 있는 씨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욱이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접한 이 씨를 근거로 하여 우리는 우리 혼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반대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안에 있는 씨를 주의하십시오. 생각을 동이고 감정을 집중하며 의지를 강화시키십시오. 그런 다음 주의 회복을 위해 강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것이 우리 혼을 정결케 함의 의미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혼을 정결케 한다면 그 결과 당신은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를 것입니다. 계속하여 24절과 25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22절, 23절만큼 깊지 않으며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24절에 있는 육체는 타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모든 인류는 시드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이들은 그와 같았었으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있고 거하는 말씀으로 인한 씨가 그들 안에 뿌려짐으로써 그들의 본성이 변하고 그들은 세세토록 살아있고 거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은 로고스, 곧 항시적인 말씀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은 레마, 곧 즉각적인 말씀입니다. 로고스를 들을 때 우리에게 레마가 됩니다. 25절에서 세세토록 거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는 23절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25절에서 베드로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말씀은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한 복음입니다.